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생명이 그 유지되는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해서 스스로 이루며 스스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애씀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우린 자꾸 율법주의적이 돼요. 그러나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줘요.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법이 없으면은 불법이 없듯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다, 지켰다라는 그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왜 우리 왕들이 되게 내 말이 법이다. 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내 말이 법이야. 응?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내 말이 법이야. 그러니까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나 아빠나 왕이나 그건 바뀔 때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거나 할 때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부가 다 옳은 것이요. 그리고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법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왜? 그 법이, 그 말씀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은 누구든지 사는 거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어겼더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 결과는 죄의 삯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그마한 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 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범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안 졌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시거든요. 우리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 말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즉 법이에요. 그것을 지켜야만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중요시 여기든 가볍게 여기든 믿든 안 믿든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생명이요, 안 지키면은 죽음이라는 그 벌써 효력이 그 결과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럴까?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안 지키면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켜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지 않길 원하셨지요.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한 것을 다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 죄고, 그것이 악인데, 악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한 것 같지만 악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잣대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그러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 악에서 건지시고, 육에서 건지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단한 번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다 이루셨나? 정말 구속함을 다 이루시고 전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의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우리들의 수준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얘기. 다시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속하여서 그 세상의 물결 속에 영향을 받으며 그 속에 끌려가 다니는 죄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악에 타락된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것에 조차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기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내가 악과 세상의 모든 그 불법 속에서 건져졌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이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낀 그 반응은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알몸을 내는 것, 나의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게 돼버렸어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부르심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서로는 나뭇가지로 자기의 그 육체를 가리지만 그 육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랬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결국은 죄를 변명하고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요. 그러한 그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좋아하고 기뻐하던 그 하와에 대해서 이제 나를 해친 자고 나를 죄짓게 한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데려다 준 그 여자다라고 아담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써 그 인생이 나타내는 그 반응은 우리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보입니다. 자꾸 우리가 회칠하고 치장하고 딴 걸로 단장해서 나를 뭔가 나 아닌 더 뭔가 좋게 더 뭔가 다르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서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는요, 회복된다는 건 그 모든 게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처럼 우리는 서로 뱃속까지 알고 서로의 허물을 알고 서로 수준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하와의 자손으로 내면 세계는 우리가 결국 갖고 태어난 그 본능은 똑같은 거거든요. 육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를 하지 않고 우리는 똑같이 서로 죄 속에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라 옛것은 지나갔도다. 다 새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표준으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들을 형제들을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인간적인 표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든지 좋고 나쁘고 또 귀하고 천하고 그런 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하신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자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문화적으로 배경으로 그들의 가정적인 가계로 볼 때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과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구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적으로 그것도 율법도 모르는 완전히 이방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구습이나 그러한 문화적인 것이나 그들의 배경, 그들의 외모적인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남을 볼 때도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뭔가 겉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고 안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자꾸 행위로 인한 믿음이 돼버려요. 믿음이 있으면 물론 행위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요. 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할수 없지만, 그러나 아기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아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답다는 어떠한 틀을 놓고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는 거를 놓고서 그 애기하고 비교해 놓으면 그 애기는 넌 사람이 아니야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애기로 태어나서 매일매일 자라 그 성숙에 이르는 것이고 매일매일 죄를 깨닫고 매일매일 죄를 토해내면서 거룩한 삶을 익혀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일 배우는 것이요. 매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으로 태어났다면은 그냥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의 열매를 금방 말하자면 씨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쌍나고 자라는 과정 없이 그냥 그 다음날이라도 열매를 왜 안 내느냐. 그럼 너한테 생명이 없다. 너는 죽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또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생명체고요. 교회 생명체입니다. 자기도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체라는 것이 씨로부터 시작해서 생명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 과정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뭐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작할 때는 그런 거 아니지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뜯어 맞출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부품 해가지고서 이렇게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뭐를 이렇게 기계로 똑같은 걸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라는 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그 눈이 다 육각형인데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이 다 육각형인데 그 육각형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손의 지문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라는 거를 다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다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만들어도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다 주장하시고 다 조화시키고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배치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이름을 붙여 부르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에 가다가 그냥 풀이라고 얘기하고요. 잡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다르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틀어서 내가 모르니까 잡초지요. 제가 이제 그 꽃의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꽃 하던 게 그냥 들에 있던 야생화 그리고 뭐 장미면 장미 파랑이 꽃이면 파랑이 꽃 무슨 국화면 국화 그렇게 부르던 것이 하나하나가 이름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 중에. 지금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아는 척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한테 또 듣고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속의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계속 비춤받으면요. 그것이 나의 내면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모든 인생의 내면이에요. 우리 요새도 그 뭐 연쇄살인 사건이나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하지? 저런 범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전쟁이나 그 사람들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그 유익과 아니 자기들의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냥 화풀이로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볼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지요. 상상도 안 되지요. 그러나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그렇고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사건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가 위험할까봐 바로왕이나 아비멜렉에게 주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가 재산을 차지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보면 인생들의 그 어느 정말 이해 안 되는 일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내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면 카인 속에 들어있던 그 시기심과 그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그리고 다윗의 그 뭐랄까 자기의 충직한 그 장수를 죽인 그러한 것과 간음을 하고 같은 그런 것들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요 그러한 부분만 보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거기에 있는 거지.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요, 그들 안에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남편이 나를 갖다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팔아먹었다면, 우리, 그 노름하느라고 부인과 아이들을 팔아먹고 했던 그런 시절 아니 지금도 있겠지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장기를 갖다가 파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딸을 갖다가 그냥 몸을 팔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그냥 학교도 못 가고 하던 그러한 그 어린 소녀들이 10대 소녀들이 무수하게 와가지고 남의 집사리를 한 거예요. 밥이라도 먹자고 부모들이 보낸 거거든요. 우리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의 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내 목숨을 내주고 내가 자원함으로 남을 섬기며 형제들을 그 발을 닦아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한 모든 또 일들도 성령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크기와 농도를 보시지를 않아요. 율법을 하나 어겨도 율법을 전체 어겨도 똑같이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하나님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 인간적인 표준을 따로 갖고 사는 거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법을 갖고 내 기준을 갖고 인간이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이게 법이다라고 해서 그게 법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국 법은 미국에서 통용되고 한국 법은 한국에서 통용되고 국제법은 이 땅에서는 통용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율법으로 온전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심판받지 않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들 앞에 십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느냐? 또 다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행위로 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3장 보면은 3장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그 공로,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은 성령을 좇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예요. 나라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히고 모든 인류가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 박힌 걸 알면 그 형제도 못 박힌 걸 알아서 그 형제도 이제 인간적인 표준이나 외모나 육체로 그 형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도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지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족이 될 수가 없었고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유대인인데 저들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둘로 만드셨지요. 아담을 잠재우사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되고 그러므로 시작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죠.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갈라섬.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됩니다. 서로 핀트가 달라져 버려요. 여자의 말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남자는 언제든지 뭐야 자존감이 상했어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그 남자가 여자 말을 듣고 범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 남자가 범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라예요. 남자가 옳고 남자는 똑똑하고 남자는 진리를 잘 쫓아 하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세요. 머리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명령하고 여자가 유혹하고 여자가 지시하고 남편을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남자를 돕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여자가 조금 더 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남편 하나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점점 더 상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로 갖게 된 것이 남자를, 아,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배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욱 상하죠. 분노가 쌓이게 되고 자기가 점점 더 비하되게 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자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해가지고 남편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늘 남편이 하나님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돕는 배필인데 남편에게 공급받아서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남편에게 기대서 남편에게 거꾸로 받으려 하니까 모자른 거예요. 그것이 하여튼 저주로 나와서 그것이 가정이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부부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통해서 생육번성하라가 축복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생육번성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가정 안에서 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고 그래야 남편 사랑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고 가정 안에서 자기 위치를 구축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삼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비극이 되었고 가정에 다 갈라짐이 돼요. 서로 내 아이 너 아이 갖게 되고요.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에서가 그 이삭에게 사랑받은 것이 사냥을 좋아했고 그 사냥에서 갖고 온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야곱은 맨날 종용해서 조용해서 장막 속에서 그냥 엄마 옆에서 뱅뱅 도는 아이니까 리브가가 좋아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는 물론 각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가족은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과 가족이 되듯이 형제 지체가 되듯이 예수 안에서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방의 모든 그 담이 다 부서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가족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그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끼리끼리가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됨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그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몸이 어떤 거냐? 지금 우리 19절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고 우리를 그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몸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몸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자기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몸이, 그러니까 in Christ, 주 아닌 우리들의 새 삶의 터가 된 것입니다. 그냥 통과해가지고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방에서, 열방 어디에서든지 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가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근데 그 몸 안에 어떻게 들어왔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지체들한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그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 몸 안에 들어가야만 죄를 씻고 그 몸 안에 있어야만 세상과 성별되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속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옛것으로 옛 구습을 쫓고 세상을 쫓아서 우리가 내 육체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을 쫓아서 살던 거, 이생의 자랑을 자랑 삼아 살던 거, 외모를 보고 내 중심의 이기적인 내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러고 살던 거 다 이제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길,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또 길이에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어놓은 길입니다. 열린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산 길이라는 건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 가야만 산다. 거기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고 거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자도 거기에서는 새롭게 사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에 선이 하나도 없는 자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그러한 정말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구습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장사돼서 이제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내게 이제는 새로운 법, 새로운 힘, 새로운 그 생명의 사이클이 새로 작동이 되었다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고 나의 길이 되셨고 나의 진리가 되었고 나의 빛이 되었고 나의 실체가 되었다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권세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 부여된 삶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정말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의 연약함도 상관없고 나의 과거도 상관없고 나의 지금의 어떠한 것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실체 그러한 실질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느냐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홀로 되는 일이 없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지체가 된다. 거기에는 모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지체로 협력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두셨고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나를 용서해 주는 자를 두었고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나를 섬겨주는 자들을 하나님은 같이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기에 섬기기에 왜 나만이라는 그런 억울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지체들이 먼저 우리를 해줬어요. 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실 깐난쟁이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섬김과 모든 수고함으로 자랐잖아요.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먼저 섬기고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섬겨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존재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든 우리가 그것을 희생이다, 억울하다라고 화내거나 공치사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과거를 가졌던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면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내가 불에다가 손 넣으면은 손이 튀고 내가 구멍 내면은 구멍이 있잖아요. 자기 꾀로 가면 자기 꾀에 빠진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실제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인간 수준으로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다 공감하는데,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세상을 젖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어떤 누구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안 돼.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지만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게 하심을 내가 지금 맞대요? 못한다,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걸 믿는 것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소망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에게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에게서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린 형제들 속에서도 말씀이 그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능히 일으킬 수 있고 능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능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능히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선자도 아니고 된자도 아닙니다. 우린 다 과정에 있어요. 아직 애기처럼 보이고, 아직 벌레처럼 보이고, 아직 뭔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해서 못 보는 거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만 본다면, 신령한 눈으로 내가 본다면 그가 거듭남이 보여지고요. 그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그의 잘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자마자 그 다음날에 말해 하니까 말을 너는 못하는, 왜 너는 그러나야, 얘는 참 장애인인가 봐, 얘는 말을 못하나 봐 하고 단정을 지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 꽃을 볼 때요, 이렇게 매년 피는 것도 있고요. 또 철이 다르기도 하고요. 키가 다르기도 하고요. 열매를 맺는 것도 어떤 거는 매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몇십 년 돼야 첫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무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꾀꼬리나 카나리아나 까마귀나 다 어느 소리가 더 예쁘고 좋다라고 안 해요. 민들레나 해바라기나 어느 게 훌륭하다라고 안 하세요. 왜 장미에 가시가 있는지, 왜 어떤 거는 넝쿨을 쫓아가야 되는지, 왜 어떤 것은 꽃이 어떤 게 꽃인지도 알지 못하게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것 같이 보이는지. 우리가 꽃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아까 우린 그냥 잡초라고 얘기하지만 잡초도 다 이름이 있다라고 그래. 잔디 해도 잔디도 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잡초를 뽑으니까 꽃밭에서 엄마 그것도 생명체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뽑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내가 심은 꽃나무들을 잘 키우게 하려니까 그거 아니고 난 것들은 자꾸 뽑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데가 잘못돼서 그렇다. 응? 산에나 들에 그냥 있으면 그거 뽑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심어놓은 꽃밭에 있으니까 우리가 뽑지요. 그거는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 기준은 일단 우리가 다 버려야 돼.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주 옳다라고 골똘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싫으면 몸서리 쳐지고 우리가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체하고요. 우리의 그 마음에 나의 잣대라는 거는 내 몸에도 내 감정에도 얼마나 정직하게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에 움직임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신 성령님, 내 말과 내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는 것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말씀의 비춤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아니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건져졌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영향력이 이미 떠나서 나 이 죄 때문에 안 끌려가도 돼 하는 거를 내가 능력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남이 안 겪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을 자꾸 자기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이랬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난 이걸 받아 마땅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될그 죗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번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다시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를 제게 거듭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아이들이 나 속삭이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속삭여서 그래. 응? 내가 사람들이 자꾸 그 가계에 내려오는 뭐 그러한 흐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도둑질을 하면 자식도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식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모가 간음을 하면 그 집에는 또그 자식도 그렇게 되고 하고 그런 거를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럴싸해요. 아니,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 계속 물려오는 것이고 전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습성이 이렇게 뭐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면은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그 학습되는 거, 익혀지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냥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구습이, 그 학습되어 온 죄의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진 사실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죄짓고 있는 어떠한 구습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익혀진 그러한 하나님 것 아닌 미신적인 것들이나 죄의 그 습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을 때 어디서 끊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다 끊었다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율법으로 인해서 행위 온전한 그러한 요구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매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해 나가야 됐어요. 자꾸 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번 죽으심은 온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죄사함을 받기에 정말 효력 있는 그러한 제사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은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도 남는 그러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는 이제 다시는 나갈 때마다 매해 어떠한 다른 죄사함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물론 우리의 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흰눈같이 휘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에요. 죄책감을 갖고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가슴만 친다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이렇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하고 언제 누려요? 언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맨날 멀리서 하나님 우러러보고 가슴만 쳐야 되잖아요.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행위로 온전하게 지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의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내 의가 없어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모자라서 뭐가 죄를 져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자꾸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는지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흑암 속으로 빠져요. 아니요. 그런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룩해요. 이제는 우리는 의로워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는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가족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우리가 늘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두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하나됨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독불장군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만 또 서로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지체끼리 서로에게 유익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거든요. 서로 온전하게 하고 서로 거룩하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서로 믿음이 자라도록 서로 성숙해지도록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가 권면하며 서로가 마음과 뜻과 그 말을 하나로 해가지고 서로가 지금 섬기고 서로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거는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얘기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신부로 영접하러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은 더욱더 사랑하기에 열심을 해야 되고요. 하나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 열방의 이 땅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품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21절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그리고 같이 모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몸 안에 보혈 속에 오늘도 담가져서 삽니다.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예요. 그 휘장을 찢어서 그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이 보혈로 인해서 매일 죄를 씻음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매일 말씀에 비춤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이 했노라. 내 보혈이 너를 이미 거룩하게 했노라. 내가 너의 의가 되었노라. 그 말씀을 매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역사하셔서 각각에게 역사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행위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가려고 한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간다는 것은 성령을 좇아 산다는 것은 나의 일을 그치고 자기 일을 그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 삶이 우리의 받은 은혜고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되고 그리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증거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벽을 부수고 너와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사는 그 삶을 각기가 지향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각각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안에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집니다.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로 교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열매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늘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됨을 지키는 그러한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서로 안에서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